히브리서 32번 메시지. 영구하고 큰 왕 같은 대제사장.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주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1968년 어느 날 밤에 한 형제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형제님, 온 미국에 있는 설교자들과 목사들과 사역자들은 수년간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나라에 온 이래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영으로 돌이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두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두 방향이 있습니다. 지난번 메시지에서 우리가 지적한 바대로 오늘날 주님은 더 이상 땅 위에 계시지 않고 하늘 보좌 위에 계십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이 단지 하늘 보좌에만 계시다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을 그들의 생명으로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가 단지 하늘에만 계신다면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또한 우리의 매일의 생명 공급으로 소유하기에 그분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리 계십니다. 어떻게 객관적인 사실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매일의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주관적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는 비결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이 비결은 혼과 영의 분리에 대하여 말하는 4장 12절에 있습니다. 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4장은 안식의 쉼을 다룹니다. 교리적으로 말해서 안식의 쉼과 우리 사람의 영 사이에는 표면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안식의 쉼은 안식의 쉼이고 우리 사람의 영은 우리 사람의 영입니다. 이 두 가지 것들은 서로 멀리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4장 14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늘로 승천하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다고 말하며 16절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구절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지성소로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등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세 군데, 즉 지성소와 은혜의 보좌와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물러나지 말고 나오라. 헬라어에서 나오라는 말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대부분의 번역분들은 그것을 가까이 가라, 접근하라, 가깝게 이르라 등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헬라어 사전에 따르면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나오라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분명히 본 대로 이 책의 수신자들인 히브리 믿는 이들은 뒷걸음질하려는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을 때 히브리서는 그들이 나아가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저자는 그들에게 앞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고 앞으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특별한 장소에 있었으며 그의 독자들이 그가 있는 곳으로 나오기를 원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는 그들에게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은혜의 보좌에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을 쓸 때 저자는 지성소 안에 있었으며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나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봅니다. 지성소와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체험에 따르면 그것들이 우리의 영과 연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성소와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영에 연결되었다면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와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영에 연결되어 있는 한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만일 당신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성소와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그것들이 하늘에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기 위한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은혜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 위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날 땅 위에 있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만질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신학에 따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은혜의 보좌를 만질 길이 없다. 은혜의 보좌는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 또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다. 교리적으로 말해서 지성소와 은혜의 보좌는 의심할 바 없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모두 땅 위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를 만질 수 있겠는가? 오늘날 그리스도는 또한 객관적으로 하늘 보좌 위에 계신다. 이 객관적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될 수 있겠는가? 객관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장소 안에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으며 이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땅과 하늘 사이에는 천사들의 오르락 내리락 함으로 지적되는 바와 같이 많은 왕래가 있습니다. 이러한 왕래는 오직 한 특별한 곳인 베델 곧 하나님의 집 외에는 땅 위에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땅과 하늘 사이의 교통의 예로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의 전기는 당신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신의 집과 발전소 사이에는 전기의 교통이 있습니다. 전선은 발전소로부터 당신의 집으로 전기를 이끌어옵니다. 이와 같이 땅과 하늘 사이에도 교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교통을 제공하는 사닥다리입니다. 이 사닥다리를 근거로 많은 오르락내리락함과 많은 왕래가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여전히 교리적입니다. 오늘 땅 위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흘 동안 성경을 공부한 후에 나는 결국 오늘의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집이며 이것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인 우리 모두가 영 안에서 함께 만날 때 하나님의 집 곧 베델이 있게 되며 그 장소는 즉시 하늘과 연결되는데 이는 땅을 하늘로 연결하며 하늘을 땅으로 이끌어내리는 사닥다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 우리는 땅과 하늘 사이의 교통을 갖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영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안으로 들어갈 때 베델은 사라집니다. 오늘날 베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우리를 하늘과 연결하며 하늘을 우리에게로 이끄는 그리스도 곧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 계시와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지성소와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영에 연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4장 12절에서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혼으로부터 영을 분리함을 체험해야 하며 이것에 있어서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로 지성소 안에서 은혜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체험의 비결은 혼과 영의 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객관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사실상 객관적입니다. 그렇지만 체험에 있어서 그는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객관적입니다. 그는 사실상 객관적인데 그것은 그분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체험하기 위해 하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객관적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주관적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객관적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며 하늘을 우리에게로 이끌어오는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에 의해서입니다. 어떻게 멀리 떨어진 발전소에 있는 객관적인 전기가 우리의 집에서 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습니까? 발전소로부터 우리의 가정의 전류를 운반하는 전선에 의해서입니다. 사실상 전기가 발전소에서는 객관적이지만 적용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 집에서 주관적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객관적인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매일같이 나는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그는 객관적이시지만 나의 체험에 있어서는 주관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날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은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는 객관적으로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 안에서 주관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늘에 계신 객관적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에 있어서 2층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2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2층이 우리의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왕 같은 대제사장,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체험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주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제일 중요한 점은 그가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중점은 그리스도가 구주나 구속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주로 관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초점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이며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중점은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과 히브리서는 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관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매우 낮추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그들은 여전히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분이라는 관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면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아론에 의해 예표되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 죄를 위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급하십니다. 과거의 그리스도는 아론에 의해 예표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공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온 멜기세덱에 의해 입증됩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멜기세덱에 대해서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았으며 그는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공급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상의 상징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공급인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공급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죄인들이 아니라 승리의 용사들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아브라함은 오 제사장 멜기세덱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얼마나 죄인인지요 당신은 나의 죄들을 돌보셔야 합니다. 나의 상황은 너무나 가련합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라고 구걸하는 불쌍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이 그에게 왔을 때 아브라함은 승리자요, 용사요, 살육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구돌라오멜과 다른 왕들을 방금 살육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전리품들을 취한 승리의 용사였습니다. 여러분은 불쌍한 죄인들인가 아니면 승리의 용사들입니까? 나는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불쌍한 죄인들이 아니라 승리의 용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론과 함께 레위기에 있지 않고 멜기세덱과 함께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멜기세덱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레위기에서 우리는 아론을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히브리서에 올 때 우리는 아론이 지나갔다고 말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오래 머무르기를 원치 않고 창세기의 시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제물을 드리지 않고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로 공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창세기 14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온종일 많은 구돌라오멜들을 살육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로 공급하러 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동안 얼마의 구돌라오멜들을 살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교와 천주교와 개신교와 많은 소극적인 것들을 살육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낮 동안에 원수들을 살육한다면 매일 저녁 우리는 커다란 전리품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멜기세덱이 와서 승리한 후에 피곤한가? 여기 너의 누림을 위해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인 떡과 포도주가 있다 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오지 않고 승리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을 사역하기 위하여 온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았었는지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내가 종교 안에 있었을 때 나는 결코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의의 왕. 이 대제사장은 다른 반차, 즉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었으며 그의 이름은 의의 왕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우리는 의의 왕이라는 칭호를 보며 그것은 또한 주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요 오늘의 멜기세덱입니다.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또한 서로서로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하나님께 화해시키셨으며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진정시키셨습니다. 의는 평강을 산출합니다. 그분의 의로서 그리스도는 평강의 열매를 산출하셨습니다.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또한 살렘의 왕이며 그것은 그리스도가 또한 평강의 왕임을 상징하는 평강의 왕이란 의미입니다. 의로 말미암은 평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가져오셨습니다. 평강 안에서 그분은 그의 제사장 직분의 사역을 완성하시며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역하십니다. 왕의 지파로부터 아론이나 그의 후손들은 누구도 결코 왕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지파에 속했습니다. 왕의 지파는 유다 지파였으며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아론과 같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론의 지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신 제사장입니다.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겸비함.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지만 그의 신분은 왕에 속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만 그는 왕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되기 위한 왕이므로 그의 제사장 직분은 왕답고 왕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겸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건축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은 의를 통하여 평강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평강의 질서는 하나님의 건축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의 건축은 평강의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공급을 사역하며 이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왕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제사장을 갖기 위해서는 의의 왕이나 평강의 왕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용사들에게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공급하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그분은 의의 왕과 평강의 왕 둘 다가 되셔야 합니다. 당신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에게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공급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까? 나는 당신이 저녁에 멜기세덱과 함께 얼마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침 시간과 오후에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은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의 힘으로 그돌라오멜과 다른 왕들을 살육할 수 있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는 그것을 혼자의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전장에 싸우러 나가기 전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그의 손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원수들과 싸우러 가기 전에 하나님을 접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수들을 죽인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의 손을 들었을 때의 상황에는 의와 평강이 없었습니다. 롯과 그의 모든 것들이 원수들에 의하여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의가 없었습니다. 원수들이 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장에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수들을 도살하고 멜기세덱이 그를 만나러 왔을 때는 의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의와 평강을 가져왔습니까? 멜기세덱 곧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다른 왕들을 살육하고 있는 동안에 멜기세덱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의와 평강이 있게 된 것은 그의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았음에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이 싸우고 있는 동안에 멜기세덱이 자고 있었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아브라함이 승리한 후에 멜기세덱이 갑자기 깨어나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해 급히 왔다고 믿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원수들과 싸우고 있는 동안에 멜기세덱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아브라함의 원수들을 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와 아브라함의 승리가 있은 후에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잘 되어가고 있느냐? 나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내게 별거 없으리라는 것을 안다. 피곤하지? 나는 너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하여 왔단다. 만일 당신이 히브리서 7장을 다시 읽는다면 당신은 대제사장으로서 공급하시는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분이심을 볼 것입니다. 당신이 낮에 싸우고 있는 동안 곧 소극적인 것들을 도살하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하여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7장 25절에 분명히 언급되었습니다. 저물 때에 당신이 싸움을 끝내고 그가 그의 중재의 기도를 마쳤을 때 그는 당신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당신에게 오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승리자는 싸우고 있었으며 멜기세덱은 살피고 중재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승리를 보았으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올 때를 알았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만일 앞쪽을 본다면 자동적으로 뒤쪽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내 얼굴을 본다면 내 뒷머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공급받는 멜기세덱은 또한 중재의 기도를 하는 대제사장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대제사장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분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분입니다. 아론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지나간 아론을 붙잡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멜기세덱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적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멜기세덱으로 점령되어야 합니다. 멜기세덱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목적을 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은혜로서 사역하기 위한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죄는 사라졌고 은혜가 있습니다. 죄는 사라졌으며 하나님의 누림이 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누림을 위해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있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아론과 함께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회복을 위하여 창세기 14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창세기 14장의 연속입니다. 이 두 책 사이에는 하나의 다리로서 시편 110편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창세기 14장에서 레위기를 횡단하여 히브리서로 우리를 인도하는 다리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관심하는 히브리서는 이 시편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멜기세덱은 우리에게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공급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검을 들어 원수들을 살육하도록 중재의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자아와 천연적인 생각과 거짓 감정과 고집센 의지와 다른 원수들을 도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들을 살육하고 있는 동안 그는 우리를 위해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육을 끝낸 후에 그는 중재의 기도를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낮 동안에는 원수들을 살육하고 저녁에는 떡과 포도주와 함께 우리의 멜기세덱의 공급을 누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끝에 도살과 중재의 기도가 성취되었을 때 그분과 우리와 그분은 의와 평강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누리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가 온 후에는 의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환경과 의와 평강의 상태에서 멜기세덱은 승리자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싸워야 하며 의는 평강을 산출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환경과 상태는 의와 평강으로 충만할 것이며 우리의 멜기세덱은 우리와 함께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왕이신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영구한 우리의 왕 같은 대제사장은 영구하고 영원하며 시작이나 끝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은 멜기세덱에 대하여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영구히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따르면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멜기세덱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는 족보가 없습니다. 창세기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은 족보가 있지만 멜기세덱은 없습니다. 거룩한 기록에서 성령은 주권적으로 그의 시작한 날이나 그의 생애의 끝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로써 그는 영구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영원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합당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족보가 없음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족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왕다운 왕이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매일의 공급으로서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는 영구한 분이요, 항구적인 분이요, 영원한 분이요,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는 분입니다. 그는 저녁에 우리에게 왔다가 우리가 그를 체험하고 있는 동안에 사라지시는 듯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결코 잘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도 결코 그에게 안녕히 가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날 아침 깨었을 때 여전히 그가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에게는 오심이나 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영구히 대제사장으로 거하십니다. 큰 아브라함에게서 십일조를 받으심.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크시며 아론과 레위 지파의 모든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는 또한 아브라함보다 크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준 사실에 의해 입증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고 그들 또한 아브라함 안에서 그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은 멜기세덱보다 낮으며 아론의 반차는 멜기세덱의 반차만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함.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7절은 패이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멜기세덱의 큼을 가리킵니다. 그는 아브라함보다 컸으며 축복이신 하나님으로 그를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오래전에 계심. 그리스도는 아주 상고의 분이시며 아브라함보다 훨씬 오래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이 이것을 입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우리는 이것으로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보다 크시다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는 이미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늙은 분이 아니라 상고이신 분입니다. 우리의 멜기세덱이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오래전에 계시며 크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아론의 제사장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오늘날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용사들에게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직분입니다.